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소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넌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7시에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반 22분에 이근호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곧이어서 러시아의 이름이 케르자코프에게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응원했지만 결국 추가골을 터지지 않고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안타까우셨죠? 제가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이 기억하는 월드컵 최고의 경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본 결과 100% 똑같은 경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2년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 어떤 분은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처럼 기억이 생생하다고요. 또 한 분은 그 경기의 내용을 저한테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경기입니까? 12년 전 경기인데 왜 그렇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못 넣었어요. 전반전에 선제골을 내주고 패색이 짙었습니다. 잘못하면 역적이 될 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이제 기대감이 적어지고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저 이탈리아 저 빗장 수비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후반전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실수처럼 찼는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로 골을 넣어서 세계 최강의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를 격침시켰습니다. 정말 누가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고 온 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마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기의 이런 승리의 기쁨은 우리 대부분 운동 경기에서 많이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드보라가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자기가 맛본 승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드보라야, 깨어라, 일어나라, 노래하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마침 여성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제목이 개선마차타라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지휘자 조집사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럴 줄 알면 설교 제목을 개선마차타라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드보라가 부른 개선마차가 아니고 승리의 노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후 80년의 태평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농부사사 삼갈이 소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넘겼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고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 땅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같은 인물은 아니고 아마 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패해서 하솔 왕 야빈이 죽은 이후에 가나안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그 후손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와신상담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결국은 다시 나라를 가나안 왕국을 다시 세우고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야빈이라고 짓고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하게 학대하다, 이 학대의 단어의 뜻은 쥐어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대 속에서 20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일어나 야빈과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싸우기를 주저하는 남자들, 바락과 그 군대들을 말씀으로 설득해서 마침내 무깃도에서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그 철병거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프가니스탄 그 군대가 M1도 안 되는 그 19세기 러시아제 그 딱총을 가지고 미국의 그 에이브라함 전차 900대가 밀려오는 것 앞에서 총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력입니다. 다윗왕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철로 된 검이 없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정말 도끼와 나무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는 철병거 그것도 900대를 가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철병거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다른 적국들은 보통 상대방의 군대를 이야기할 때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바로 군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은 가나안만큼은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짐작하는데 시스라가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야빈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은 바로 이 시스라라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그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왕의 이름만 기록하지만 시스라는 특별히 시스라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의 지략과 용맹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높았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상대 국가에서는 벌벌 떨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깃도에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자유와 기쁨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5장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이 노래는 3000년 전에 무깃도 언덕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러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벌어질 대전쟁.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송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무깃도인데 무깃도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무깃도 언덕. 언덕이 히브리어로 하르입니다. 하르 무깃도. 이게 아람어로 넘어가면서 발음이 조금 더 굴러서 아르마겟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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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 발음 떼먹고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 하르 무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그 장소가 인류 최후의 종말 때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 아마겟돈입니다. 3000년 전 아르마겟돈에서 벌어진 울려퍼진 그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최후의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질 아마겟돈에서 울려퍼질 승리의 노래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지 그 방법을 이 3000년 전에 그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무깃도의 전쟁의 모습, 거기에서 물려퍼진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러한 승리를 주신 날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끝이 좀 이상했죠? 예.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계세요. 광복절 노래입니다. 예. 이날이 40년. 왜 40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노래 작곡한 때가 그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치하에서 수탈과 착취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가끔 이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킨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해방을 맞이한 날 1945년 8월 15일 너무나 기뻐서 잃었던 빛을 찾았다라고 찾은 날이라고 말하면서 해방절이 아니라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날 잊을 수 없는 이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그 야빈 왕의 통치하에서 벗어난 이날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의 노래 첫 머리에 이날 바로 이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900대의 철병고 앞에서 너무나 많이 절망하고 너무나 많이 좌절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학대받고 착취당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버렸습니다. 아니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과 오직 믿음으로 싸우기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했을 때 실제로 그들을 이겼고 적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 엄청난 승리가 있는 이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야빈과 시스라의 그 철병과 앞에서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유한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은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막강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살짝만 휘둘러도 우리는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믿음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현실 가운데는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실 앞에서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속에서 불쑥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 절망을 뒤집어서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깨어 일어나자. 이 놀라운 승리를 맛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승리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가. 정노야, 깨어나라. 노래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의 찬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이죠.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원어를 보면요.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백성을 이끌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설교 제목을 긴머리 소녀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저 목사는 대중가요밖에 모르나 이런 말 들을까 봐 꾹 참고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깨어라 노래하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나시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다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그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긴 머리 찰랑찰랑 풀어헤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 참가하는 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자원해서 싸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동원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드보라가 말한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섬기며 살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가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래 부르기는커녕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날에도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대로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로에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취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20년간 식민지배로 학대를 받고 나니 시스라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마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문 걸어 잠그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기죽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숨소리조차 함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7절이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이 그쳤습니다. 남자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었습니다.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적이 눈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 4만 명 중에 아무도 창이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낙심 중에 있는 드보라에게 힘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설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데 드보라에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지파, 유력한 가문 출신들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과와 맞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변변한 무기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게 하였습니다. 드보라가 이들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강한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늘어가고 교회가 권세를 가지는데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적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름 홍길동, 나이 17세,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몇몇몇 번지, 취미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게 취미예요. 재밌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받아들여요. 머리로만 압니다. 신앙이 취미입니다. 특기도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신론적인 교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상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니, 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 성경에 쓰여질 그러한 고대에는 그냥 생활 자체에 이런 신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무신론자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신을 인정해요.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적인 교인입니다. 신앙을 취미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철병과 900대를 상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과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최첨단 탱크 앞에 구식 소총 들고 맞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이 싸움에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치 않았던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건천이었던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물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가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개역한글에는 정로가 많이 나왔는데 개역개정판엔 다 바른 길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신묘막측하다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개역한글에는 이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훨씬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샜다. 우리 가끔 이제 장마가 시작됐대요. 제주도에 장마가 오기 시작한다는데 장마가 와서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구멍 났나 보다. 얼마나 비가 내리면. 근데 이 드보라가 표현한 게 그겁니다. 하늘이 새나 보다고. 하늘이 새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도다. 얼마나 물이 심하게 내렸는지 마치 태풍에 바다에서 태풍에 배들이 표류하는 것처럼 철병거가 이 기손강에 표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와디라고 부르는 건천입니다. 중동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도시하고 도시를 잇는 그 뭐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그 도로가 있고 가끔가다 큰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그럼 양쪽에 아주 넓은 벌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디. 보통 때는 마른 땅이고 뭐 운동장 같이 넓은 평야지만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사방 산에서 물들이 갑자기 한 곳을 쫙 몰려들어서 그 잠깐만 비가 와도 순식간에 물이 몰려들어서 아주 급류가 흐르는 강이라든지 넓은 호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써있는 곳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토박이었습니다. 우기가 언제인지 건기가 언제인지 비가 올 지금 비가 올 상황인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비가 올 시기였거나 아니면 비가 올 기미가 보였으면 절대로 거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다볼산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겠다고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비 올 시기도 아니고 비 올 날씨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900대의 철병거를 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앞에 시스라의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흙 땅에 빠진 전차는 더 이상 막강 병기가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짐이 될 뿐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맨몸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때 드보라와 또 그와 더불어 믿음으로 싸웠던 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오실 때, 주께서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 위해서 앞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개입에 드보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드보라는 아마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편으로는 울고 또 한편으로는 웃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온몸으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스스로를 향해서 야, 깨어 일어나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하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입에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나안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던 자들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권력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 앞에서, 돈이 있는 자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나의 믿음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덮치고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그래서 내 속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가족들이 죽고 다쳤는데도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생계가 막막한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길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뻐하라고 설교를 하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자기가 내 사정이 한번 돼봐야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저 목사님이 철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하지. 제가 내 입장이 되면 기뻐하라는 소리 쏙 들어갈 텐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하나.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게 닥친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그 부족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속에 죄악들이 남아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일이 잘 돼서도 아니고 일이 못 돼서도 아니고 단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보라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노야 깨어나라. 그렇게 잠잠히 있지 말고 깨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하고 길르앗 지파, 단 지파, 르우벤 지파, 길르앗 지방 사람들,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이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르우벤 사람들은 드보라의 설교를 듣고 시냇가에서 크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처음에는 분명히 참가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나팔을 부는 대신 목자의 피리를 불고 앉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호와의 전쟁보다 아직 우리 지역은 가나안의 착취를 받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저 전쟁에 참가하는 것보다 지금 내 양떼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일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인가 할 것처럼 큰 소리를 내다가 다시 마음의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심사숙고만 하다가 계속 그냥 심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아예 전쟁에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참가한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갓지파 사람들, 루벤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길이 멀다고 핑계하면서 참가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배로 무역을 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해변가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평안한 삶을 깨뜨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가고 그래서 왕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루벤, 길르앗 사람들, 갓, 단, 아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는, 심지어 단지파는 아예 사사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낸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지낸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노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부르게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두 사람들이 있는데 야엘과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지명인 것 같은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또 한 명의 사람은 야엘입니다. 야엘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워먹던,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영적인 거지들이었습니다. 이 거지들이 전쟁에 최고의 상급을 받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보다 이 영적인 거지였던 겐사람 야엘이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야엘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이스라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메로스 거민처럼 뺀질뺀질하게 인생의 주파날만 튕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보다는 시스라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싸움에 동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는 메로스에게 돌아갈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드보라의 무깃도 전투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무기또 전투를 해나가는 것,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해가 돋는 것 같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이 드보라처럼 야일처럼 떠오르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의 승전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교우님들이 함께 부를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들의 수레바퀴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오르는 해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깨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해같이 돋게 힘있게 하시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바쳐서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위축된 삶에서 깨어나십시오. 승리를 노래하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병과 같은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어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서 거룩한 싸움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내 인생의 아마겟돈 전투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깨어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